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명기 28장이 이제 축복과 저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을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제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너무 길게 서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저주의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축복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15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저주를 봤을 때도 참 마음이 어렵거나 힘이 들 수 있을 텐데 길고 긴 저주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 한편이 뭔가 힘들어지고 아, 이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 저주가 언약에 따른 저주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부분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축복이 나오고 있구나, 아 저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그 형태 가운데, 언약의 패턴 가운데 먼저는 언약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언약 이후에 축복과 저주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이 주어진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주어진다라고 나오고 있는 언약의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오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루어지겠다고 하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 이 저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계약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계약을 서명하기 전에 이 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서를 보시는 게 물론 쉬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계약서를 읽고 이 계약의 조항들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봤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언약에 따른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언약에 따른 저주라면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언약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언약 하면 머릿속에 약속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언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언약하면 떠오르는 제일 큰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언약을 맺고 있는 대상자 간이 어떤 관계를 차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두 대상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까요? 이 둘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출애굽기 6장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예와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노예와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에 따른 이 저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저희가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저주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치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조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축복과 저주가 언약에 따른 축복의 축복과 저주라는 관점을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저주가 아닌 사람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저주가 아닌 이 언약의 관계에서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보실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6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오늘 이 62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통해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너무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6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받았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이었죠. 그런데 오늘 63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자손들이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을 되돌리겠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이 약속을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저주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질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궁핍함이 있게 될 것이고 평안함 없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의 모습은 정확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렸던 축복의 모습과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오히려 그들에게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에게 질병이 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인구는 점점 번성하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열방이 이 민족을 향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전과 같은 전에 자신들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으로 전에 자신들이 처해져 있던 노예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언약적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도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이토록 길게 서술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저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에 거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듭니다.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결국에는 질병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남은 자가 없게 되고 그 땅에서 뽑히게 되고 오히려 많은 열방들에 의해서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 전과 같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의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에 따른 저주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언약에 따르는 이 저주 앞에서, 이 무시무시한 저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언약적 관계를 깨트려 버렸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내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을 붙잡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언약에 따른 저주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저주가 없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따른 저주가 선포되었고 이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언약에 따른 저주가 이들의 삶 속 가운데 임하였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언약에 따른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저주는 우리 앞에 아무런 효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주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였고 원래 종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언약에 따른 저주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인생은 노예로 바뀌었고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처해져 있는 저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이 아닌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는 친구로 삼아주신 하늘 가족 삼아주신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오늘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저주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의 모습 속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모습이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작은 신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